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1,755kHz로 새벽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9,89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30kHz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9,7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25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3월 27일 수요일 하나님의 안식일의 쉼을 기다림 시편 92편을 읽어보라. 이 노래는 안식일의 어떤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하는 것과 의인을 에덴 동산 같은 광경으로 묘사하는 것은 분명 안식일이 기념하는 첫 번째 측면인 창조를 가리킨다. 이 시편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원수들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며 안식일의 두 번째 측면인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강조한다. 따라서 시편 92편은 과거의 창조와 현재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와 질서에 대한 종말론적 소망을 노래한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 높이 계신 그분의 탁월한 지위는 백성들에게 적들이 넘볼 수 없는 우위를 제공하며 안식의 쉼을 누리게 한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낮은 곳으로 손을 펼쳐주신다. 주님의 창조와 특별히 그 창조하신 세계를 구속하신 역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도록 영감을 준다. 결론적으로 구원의 소망이 없는 타락한 피조 세계 가운데 산다면 특별하게 기뻐할 일이 없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고통받고 죽으며 소망 따위는 없는 삶을 산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다. 신선한 기름은 새롭게 성별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을 섬기겠다는 기자의 새로운 헌신을 의미한다. 기름 부음은 제사장이나 왕과 같이 선택된 사람을 성별하기 위해 행해졌다. 시편 92편의 기자는 기름 부음을 묘사하기 위해 일반적인 기름 부음과는 다른 기름과 재물의 다른 부분을 섞는 것을 의미하는 독특한 히브리어 발라를 사용했다. 이는 자신을 주님께 산 재물로 드리며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함을 의미한다. 안식일을 위해 봉헌된 시편에서 성별함의 개념을 발견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안식일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표징이기 때문이다. 레바논의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모습은 하나님 백성의 믿음이 자라나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사랑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다. 따라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수적인데 그 이유는 안식일이 주님께서 언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 교훈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분을 찬양하며 다가올 평화와 질서를 소망한다. 안식일은 약속을 기다릴 쉼과 힘을 주고 그 사람을 성별하게 한다. 묵상. 시편 92편을 묵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어떤 큰 희망이 제공되어 있습니까? 적용. 안식일의 쉼과 약속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해 줍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대의 매일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영원히 지켜질 안식일. 안식일은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었다. 하늘과 땅이 존속하는 한 안식일은 창조주의 능력의 표징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에덴이 다시 지상에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의 날은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 의해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매 안식일에 영화롭게 된 새 땅의 주민들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시대 소망 283.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고대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안식일에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저의 삶을 구별할 수 있게 하옵시고 매 안식일 평안을 누리며 참 안식의 주인을 기다리며 기억하게 하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2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봄이 드디어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면 여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름이 찾아오면 강렬한 태양, 쏟아지는 소나기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또 사랑과 돌보시는 은혜를 느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맞게 될 여름을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도 희망으로 맞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무더위도 있고 모기도 있고 장마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이겨내고 또 겪어야 될 경험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모스 2장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실인들을 결코 내동댕이 치지 않으신다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아모스 2장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나시린들이 누구입니까? 나시린들은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자신을 구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나시르 사람, 나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속에 나실인들은 삼손이 있습니다. 사무엘도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모세는 나실인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나실인의 기준들을 보면 첫째, 나실인은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원하는 때 죽고 죽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은 시체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시체를 절대로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민수기 6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선택받은 나실인은 죽은 시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실인은 생포도, 건포도, 식초, 포도즙, 포도나무의 씨, 껍질도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포도 하면 성경에 예수님도 포도나무에 비유되었습니다. 포도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때때로 약재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맛있는 포도즙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6장 3절로 4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맛있는 포도, 이 포도를 저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는 이 포도로 사람들은 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해야 될 선택된 그 나실인은 술의 근원이 되는, 술의 기초가 되는 그 음식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금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삭도를 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기 6장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우리는 성경 속의 나실인 삼손에 대하여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라 땅에 살고 있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만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으로 태어날 삼손에 대하여 그의 부모가 어떻게 그를 키울 것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라면서 참으로 자유분방하게 커간 것 같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삼손은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딤나라는 마을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을 자기의 여자친구로 삼았습니다. 가사라는 곳에 가서는 기생과 어울렸습니다. 블레셋에서는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삼손에게서 여러 가지 비밀을 캐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삼손은 여러 번 계속되는 들릴라의 유혹을 뿌리쳤지만 끝내는 자신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머리카락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5절에 보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이 이야기는 아버지 만화가 삼손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생포도, 건포도, 식초, 포도즙, 포도나무의 씨, 껍질도 먹지 말 것이며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말도록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은 잡혀서 두 눈이 빼임을 당하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의 잔치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도록 나실인에게 부탁했습니다. 네 번째는 한 번 하나님께 서원하면 본인에게 손해가 들지라도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1절로 4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여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전도의 장소에서 결심도 했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도 결심합니다.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고 매 주일의 첫날 결심을 하고 한 주에 결심을 하고 하루는 아침에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께 결심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결심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살 것이라고 결심하고 이렇게 결심하면 때로 우리는 손해가 될지라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시는들은 그렇게 해야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힘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나시는들이 이렇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들을 몸바쳐 일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슬렘 교인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신실한 모슬렘 교도들은 비행기를 탈 때도 비행기가 높이 떠서 고도를 제대로 잡으면 그들의 가지고 다니는 자리를 펴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경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또 공항에 비행기가 내리면 땅바닥에 엎드려서 자리를 펴고 엎드려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경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불교인들의 불공 드리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우리 설악산에 가면 신흥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큰 불상 앞에서 열심히 절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눈여겨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온몸이 땀에 젖도록 그들은 손을 들고 100배, 1000배, 2000배, 때로 많을 때는 3000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자신의 사역을 이룰 이 땅의 나실인으로 누구를 삼으셨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의 나실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나실인을 내동댕이 쳤다는 구절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나실인이었던 그 삼손이 온갖 못난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곁을 지키셨습니다. 그가 여인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수많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눈물로 그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삼손이 회개했을 때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마지막 남은 교회, 일곱 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뜨뜻 미지근합니다. 뜨뜻 미지근해서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칠 만큼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사역은 뜨뜻 미지근해 보이고 토하여 내칠 만큼 비유가 상해도 그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사업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자주 해약하고 어겼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신용 불량자들입니까? 신용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그 모습을 눈물로 바라보며 눈물로 탄원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자세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로 2절.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애가 1장 6절. 천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감이여, 저의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림 같도다. 애가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천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탄원은 곧 우리 하나님의 탄원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름이요. 2장 18절에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장 19절에는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3장 48절, 내 눈에 눈물이 시냇물 흐르듯이 흐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눈물을 흘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갈 때,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해약하고 거부할 때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처럼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호소하고 돌보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남은 백성, 나실인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고 교회 선생님께서 참으로 감동적으로 들려주신 한 이야기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남은 교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어려움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셨는지를 저는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1930년 미국의 경제공황 당시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의 경제공황, 미국이 참으로 어려울 때, 국가가 부도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지키셨는가. 그 당시 대총회의 부재무부장은 W.H. 윌리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선교사의 월급을 담당하던 세계사업의 재정 담당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에게 이상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너는 지금부터 100달러짜리가 들어오면 10장씩 묶어서 1000달러를 만들어 은행에 넣지 말고 금고에 넣어두어라. 그래도 그는 급히 비서를 불러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이상했습니다. 이것은 반칙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돈이 오면 은행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을 모를 일이 없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진지하게 비서에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목사님은 해외에 파견된 모든 선교사들에게 전문을 보냈습니다. 모든 해외 선교사들은 선교 보고서를 10일씩 앞당겨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1930년 3월 2일,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윌리엄 목사님이 사무실에 혼자 남아 심각하게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에게 전에 들렸던 한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서둘러 뉴욕으로 가라. 그래서 윌리엄 목사님은 급히 기차를 타고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갔습니다. 이유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뉴욕에 도착했을 때 다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지체하지 말고 은행마다 다니며 세계 모든 지회에 빨리 돈을 송금하라. 원래는 1개월분의 월급을 보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에게 1개월분의 월급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자신도 모르게 한 번에 3개월분의 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지회에 돈을 보내고 나니 드디어 금요일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도 왜 그랬는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 3월 4일 토요일 아침, 그날은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신문의 호회가 발행되었습니다. 아주 긴급한 특종이 있을 때 발행하는 호회가 발행되었는데요. 길거리 여기저기에서 호회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회요, 호회. 미국 내 모든 은행을 오늘부로 폐쇄합니다. 그렇습니다. 호회의 내용은 미국 내의 모든 은행을 오늘부로 폐쇄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의 경제 공황으로 인하여 미국의 모든 은행이 그날부터 폐쇄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남은 교회, 비록 적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그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윌리엄 목사님은 그 신문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식일 해가 지면서 수천 개의 미국 내 모든 은행들이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자그마치 3개월 동안 은행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대청의 직원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윌리엄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며칠 동안 자신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어떻게 일을 시키셨는지, 어떻게 이 교회를 지키셨는지를 윌리엄 목사님은 직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선교사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대청의 직원인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습니다. 100달러짜리 지폐를 10장씩 묶어서 금고에 넣어둔 돈. 그 돈은 정확히 3개월 동안 대청의 모든 직원들의 월급을 지불할 만한 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지켜줌에 대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신의 백성, 나실인들은 결코 내동댕이 치지 않으십니다. 삼손을 내동댕이 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끝내는 일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내동댕이 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20장 1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별하시는 방법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명기 20장 5절, 너희 중에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신명기 20장 6절,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신명기 20장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신명기 20장 8절,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터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런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사람이 집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과실을 먹을 때쯤 되었을 때 아직 포도원의 과실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그 과실에 대한 미련이 있겠습니까?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고 아직 신방을 차리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아내 생각이 가득하겠습니까? 또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전쟁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집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집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급보다 세상의 재물들이 좋아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만찬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의 쾌락과 음식이 좋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로마서 14장 8절, 그러므로 자신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사막에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프스의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도 에델바이스를 피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북극의 추운 바닷속도 생물을 살게 하시고 남극의 맹렬한 눈보라 속에서도 펭귄이 헤엄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어떠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시대에 나실인 남은 자손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미국에 가면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버드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 예일대학, 여러 대학들이 많은데 미국의 가장 큰 신학대학원 중에 하나인 예일대학의 강당을 짓던 때 이야기입니다. 모든 예일대학 출신들이 함께 모여서 모금을 해가지고 강당을 지었습니다. 강당이 완성되면서 그들은 이 강당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강당 이름을 지을 때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름은 사회와 인류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짓자. 예일대학은 유명한 대학이어서 유명 인사가 많았습니다. 미국의 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총장. 하지만 그들이 딴 이름은 예일이었습니다. 예일. 사람 이름인데요. 예일은 당시 중국의 깊은 산속에 가서 평생을 본받쳐 선교사로 봉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일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의 강당, 그 강당 이름을 지으면서 그들은 예일이라고 붙였습니다. 미국에 가면 우리 교단의 가장 큰 대학인 앤드류스 대학이었습니다. 앤드류스 대학. 그 앤드류스도 우리 교단의 최초의 선교사인 앤드류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비록 우리들의 이름이 이웃과 사회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불리워지지 않을지라도 섭섭해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새 예루살렘에 기록되어 있음을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마지막 시대의 나시린들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지막 시대의 나시린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동댕이치지 않으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늘 예루살렘에 우리를 들이시게 될 것입니다. 그 멋진 하나님과 하늘까지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처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한나 모의 경우. 비록 신조는 피차 다를지라도 톰슨 부부는 내가 그들을 떠나기를 전혀 원치 않습니다. 그는 내가 그의 백성 사이에서 나의 신조를 두드러지게 주장하지만 않는다면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전도 여행 중일 때는 그에게 정해진 시간을 나에게 쓰도록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그 일을 수락했습니다. 톰슨 씨 부인은 자녀를 위한 여자 가정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외부의 영향력이 너무도 유해하고 학교 역시 너무 타락한 상태이므로 사랑하는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그런 사람에게로 보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로써 16세가 되는 그들의 장남은 경건하고 헌신적인 젊은이입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건강개혁을 실천하고 있는데 곧 완전히 하게 되고 그것을 또한 좋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건강개혁자를 주문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져온 몇 권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멀지 않아 그가 거룩한 안식일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톰슨 씨 부인은 이미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톰슨 형제는 나름대로의 견해에 상당히 굳게 고착되어 있으며 물론 그는 그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져온 안식일 역사와 그 밖의 책을 그에게 읽도록 권유하면 그는 그것들을 쳐다보고 이단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볼 때에는 그것들이 전면에 오류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들이 우리의 사상의 내용을 모두 주의 깊이 읽기만 할 것 같으면 그것들이 성경의 진리임을 깨닫고 그 아름다움과 모순 없는 일관성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의 남편이 그런 일에 대하여 그처럼 심하게 반대하지만 않을 것 같으면 톰슨 씨의 부인이 즉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즐겨 될 것으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에 오기 전에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그 가정에서만 제시되고 더 이상 전달될 수 없다면 나의 일은 이루어지고 거의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이 악한 세대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거나 그분의 백성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와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로 더불어 운명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내가 그린빌까지 가는 데는 최소한 10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번 적은 돈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당신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고 나에게 그 돈을 붙이는 일에 관하여 당신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봄이 되면 내 스스로 충분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업을 지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도덕적인 포도원에서 내게 맡겨주시는 바로 그 위치에서 비록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지라도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모든 의무를 활발하게 수행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원이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입니다. 한나 모어. 이 편지를 받자마자 우리는 기회를 얻는 대로 즉시 모 자매에게 필요한 돈을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러나 우리는 기회를 얻기 전에 메인주로 갔다가 2, 3주일 내에 돌아오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뱃길이 막히기 전에 그녀를 데리러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우리가 메인 뉴햄프셔, 버먼트, 뉴욕주 등에 머물면서 활동하기로 작정하자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한 형제에게 편지를 써서 이 근방에 사는 지도적인 형제를 만나 모 자매를 데리러 보내는 일과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녀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일에 관하여 의논하게 했다. 그러나 뱃길이 막힐 때까지 그 일은 등한시되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에게로 오기로 되어 있는 이 근방으로 모 자매가 오는 데 대하여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슬픔과 좌절감에 사로잡혔다. 그리하여 우리가 집으로 돌아온 후 둘째 안식일에 올리언즈에서 열린 집회에서 나의 남편은 모 자매의 사정을 형제들에게 소개했다. 모 자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행한 일에 대한 간략한 보고가 나의 남편을 통하여 1868년 2월 18일자 리뷰지에 게재되었다. 이 집회에서 우리는 성경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친구와 함께 서북 미시간에 체제하고 있는 한나 모 자매의 사정을 소개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종이 중앙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 안식일을 받아들인 사실을 이야기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 방면에서의 그녀의 봉사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녀는 미국에 돌아와서 거처를 구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 일할 길을 찾았다. 그녀가 처해 있는 현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점에서 그녀가 실망을 당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그녀의 상황에 대하여 특별히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도 모른다.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파란색은 450에서 500나노미터 가량의 파장을 갖는 색으로 빛의 굴절률이 빨간색 다음으로 작은 색깔인 노란색과 달리 빛의 굴절률이 보라색 다음으로 큰 색깔입니다. 파란색은 세계적으로 선호도가 가장 높습니다. 미국과 독일, 영국, 인도네시아 등의 여러 국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색깔이 파란색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심지어는 빨간색과 노란색을 좋아하기로 유명한 중국에서도 파란색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파란색 계통으로 도배가 된 방에 있으면 시간이 실제보다 천천히 간다고 느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분 앉아 있었는데 10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공부방을 파란색으로 꾸미면 효과적입니다. 반면 붉은색은 그와 반대의 효과를 냅니다. 파란색은 식욕을 감퇴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사람이 먹는 음식 중에서는 색소를 넣은 음식을 제외하면 파란 음식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디저트와 음료수로는 파란색 계통이 다른 음식보다 훨씬 잘 쓰이는 편이며, 특히 차갑게 먹는 음료수와 디저트류의 경우는 파란색이 쓰여도 식욕이 크게 떨어지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쁜 파란색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파란색은 다루기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보통 밝은 파란색으로 간주되는 하늘색과 어두운 파란색으로 간주되는 남색을 구분하는 요소가 밝기의 차이가 아니라 파장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빛의 색을 제외하고 자연에서 파란색 색소는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경우 실제로 파란 것이 아니라 빛의 산란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것이며, 거의 모든 동물과 식물 중에서 실제로 하늘색과 파란색 색소를 몸에 지닌 종은 1%밖에 되지 않고, 절대 다수의 파란색 동물과 식물들은 실제로는 파란 것이 아니라 파랗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이는 빛의 산란을 이용한 방법인데, 특유의 신체 구조를 이용하여 자신의 몸에 지닌 많은 다양한 색깔 중 오직 하늘색과 파란색 빛만 반사해내어 자신을 파랗게 인지하는 눈속임을 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파란 눈망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란색 색소를 실제로 몸에 지닌 1%의 동물은 새우와 가재, 개 등의 식강목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러한 생물들은 사람들이 파랗다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는 청색소만큼이나 적색소도 함께 지니고 있어서 청회색 내지는 적갈색을 띠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식강목 생물들은 청색소와 함께 아스타크산틴이나 베타카로틴 같은 적색소를 낙엽이나 플랑크톤 등으로 축적하는데, 이는 흰살 생선인 연어나 백색 깃털인 홍학의 색이 붉은 이유와 같습니다. 두 색소가 섞이면서 회색에서 적갈색을 띠게 됩니다. 새우나 가재, 개가 익히면 붉어지는 이유도 식강목의 청색소가 고온에서 파괴되어 붉은색이 도드라지기 때문이어서, 실제로 몸에 파란 색소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파란색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동식물은 지구 전체를 통틀어서 0.1%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희귀합니다. 과학자들은 청색 색소를 가지지 못한 꽃을 청색 색소를 지닌 꽃으로 만들려고 수차례 품종 개량을 시도했지만 아직은 보라색 수준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바다와 하늘의 색이라 쾌적하고 상쾌한 분위기의 은유로 자주 활용되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의 국기의 바탕색입니다. 파란색은 유럽인과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 1순위이며,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연합 깃발의 배경색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의 상징색이자 그리스의 국기에 들어가는 색입니다. 유럽과 미국을 제외하더라도 개인적인 선호도를 따졌을 때 거의 대부분의 나라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색깔 1위를 차지합니다. 구시대적인 사상으로 파란색이 남성의 색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원래 동양권에서의 파란색은 음양중 음, 즉 여성을 대표하며 상징하는 색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색으로 여겨져 이스라엘 국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진보주의, 혁명, 좌파 등을 상징하는 색인 것과는 반대로 파란색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중도 우파 또는 우파를 상징합니다. 냉전기에는 공산 진영과 대립하는 자유 진영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쓰였습니다. 흔히 공부할 때 노트에 공부할 것을 적으면서 암기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 검은 펜보다 파란 펜으로 적으며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학습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행동 심리학 관점에서 파란색은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는 진정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그 예로 활락가로 유명한 영국 뷰캐넌 스트리트의 가로등을 오렌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꾸면서 범죄의 발생률이 격감했고 일본 나라현에서 최초로 파란색 가로등을 도입하자 범죄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파란색의 진정 효과가 범죄 예방으로 이어진 실례라 하겠습니다. 또한 파란 펜은 인상 효과가 높아 학습력을 높여줍니다. 인상 효과란 일반적으로 책이나 노트 필기의 글자는 대부분 검은색인데 노트 필기를 파란색으로 하게 된다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이 깊게 인상에 남아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는 파란색을 보면 뇌를 활성화시키는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기억력이 증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 공부법도 등장했는데 파란색 공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노트에 파란색 펜으로 듣고 본 것을 모두 적으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효과적인 암기 방법 중 하나로 손꼽혀왔던 노트 한 면에 빽빽하게 글씨를 쓰면서 외우는 학습법과 비슷한데 이때 펜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는 것뿐입니다. 일본에서 파란 펜 공부법으로 책을 써 국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아이카와 히데키는 파란색 공부법은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공부법이라며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오감을 자극하면 잠재력이 발휘되는 것처럼 파란 펜으로 공부를 하는 것은 뇌의 그림을 박아 기억력을 자극하기 때문에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젊은이들에게 매우 필요한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실험에서 검정과 파랑, 빨간 세 가지 색으로 각각 알파벳 20자를 써 1분간의 암기력을 측정한 결과 놀랍게도 약 70%의 피실험자가 파란색을 사용했을 경우 가장 많은 수의 알파벳을 외운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7절에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란 빛으로 하늘과 바다를 볼 수 있도록 물들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 5296-8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